소요리 문답, 8문답, 그리고 9문답 함께 읽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8문답,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창조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때에 창조에 관한 말씀을 성경 끝에 오는 마지막 날에 성취되는 새 창조 구원의 현실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 사건도 결국은 새 창조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새 창조 구원의 빛에 비추어서 첫 창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고 내용이지만 그조차도 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창조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마지막 그 종말의 현실이 창조 사건에서도 보여진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그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계획에서부터 보여지는 거지만 그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천국 구원의 현실이 창조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종말론은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사건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거를 오늘 조금 연결해서 미리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 소요리 문답이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대답이 굉장히 좋아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으로 그것도 만물을 그리고 다 선하다.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진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게 첫 창조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형상으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실 때 창조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 어떤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기억하셨어. 우리 그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바이블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시죠?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하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찾아 자기가 먼저 읽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찾는 거에 이제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우리가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느려요. 우리도 좀 어른들도 그걸 한번 해볼까. 성경 구절 딱 얘기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답을. 어쨌든 그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하여간, 예, 그래서 좀 성경 구절도 우리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첫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시작되었고 새 창조의 완성으로 즉 구원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 창조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 그 영원한 목적이 첫 창조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첫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천국의 현실을 보게 하셨다는 것 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패턴이 전체 성경의 구원 역사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걸 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브를 예비하시고 그 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약속의 아들을 낳아가시는 것이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패턴이 계속 가잖아요. 이삭에게 리브가,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 그래서 결국은 참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도 신부된 교회를 예비하시고 영적 자녀들을 낳아가시고 우리 언약 가정도 그렇게 이뤄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 너무 질서 있게 성경은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완성을 통해 첫 창조 사건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그 내용도 보겠지만,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빛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마지막이 나타나 있다. 그 좀 말이 어렵지 않죠? 처음에도 끝이 나타나 있다. 이거를 조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막 하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 에스카탈러지가 소테리얼러지에 뭐 먼저 와 있고 뭐 전에 와 있고 이거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하여간 마지막이 처음에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창조 사건을 이런 천국적인 관점, 새 창조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창조 사건을 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진화가 아니다. 창조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물론 그 말이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복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현실도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사고방식은 다 인간의 그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항상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창조도 그렇게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원리가 우리는 구원의 원리까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 자체의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뭔 할 말이 더 있어요. 예? 뭐가 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구원주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즉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지으시고 선하다 하셨다는 것. 여기까지 가야 이 창조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아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뭐 절대주가 있어서 만물을 지은 것 같아 라고 해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구원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믿음으로 아, 그 하나님이 만물도 지으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구원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역사가 새 창조 구원이 첫 창조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현실을 첫 창조 때부터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재밌어요.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셨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곳은 없어요. 다 나에 대해 기록되었다고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visible, invisible 한 거를 다 지으셨다.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heavens and earth, 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이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천사들 뿐만 아니라 천국도 이때 지으신 걸로 봐야죠. 천국은 만세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만세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공간과 시간도 없고 천국 지옥 이런 것도 없었죠. 천국도 지으셨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heavens 했을 때 그 하늘들을 복수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이때 만드시고 또 천국을 청사진으로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좀 깊게. 만물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동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것. 그게 이제 3차적인 현실이죠. 성전도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땅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으로 지으셨다. 하늘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의 성전을 지으셨고 그래서 천국을 지으시고 그걸 원형으로 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현실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일째 오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올라 자기 거처를 정하셨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고 시온에 올라 시온은 성경에서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 자기 보좌를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저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거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자기를 두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그런데 시온이라는 장소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고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안식일에서부터 구원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신 것도 그렇잖아요. 천국을 지으신 것도 이 구원하고 연결이 있는 거고 거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 장소를 두셨을까? 자기 백성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셔서 같이 거하시려고. 그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시온을 지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처소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삼으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을 불러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겠다는 그 모습이 첫 창조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이제 질서를 잡으시는 모습을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그거 있으신가요 거기?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야 이것도 참 이 안에 굉장히 그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모습이 어떠했느냐?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empty, 거기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 흑암이 깊었다는 것은 darkness, 어둠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인 현실은 아니에요, 아직. 도덕적으로 뭐 죄 가운데 뭐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다크 아직은 죄가 들어온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첫 창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를 잡기 전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의 창조를 시작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mless, 이 혼돈에서도 질서를 잡아가시고 MT에서도 그 안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흑암에서도 빛을 창조하셔서 빛으로 비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쓰여져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나중에 이 단어가 언제 어디서 쓰여지느냐.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거기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미련한 자식이 되었고 악을 행하는 것에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한 죄인들의 모습.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을 본즉 그 죄인들로 가득 찼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도다.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첫 창조의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혼돈하고 formless, 공허하고 empty, 빛이 없더라, darkness. 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첫 창조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면 죄악 세상도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참빛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땅에 참빛이 임하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히려 어둠이 그 빛을 자기 어둠으로 덮으려고 했었죠. 그때 그 빛이 어둠을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삶의 모습. 그래서 참빛 대신 빛의 원형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부터 혼돈과 어둠과 뭐예요? 공허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창조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공허와 어둠과 혼돈을 자기가 다 가져가세요. 심판으로 가십니다. 그때 빛이 사라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우리의 죄의 공허와 그 혼돈까지 대신 다 짊어지고 가장 공허하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삶으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새 창조가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창조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이 창세기 사건이 새 창조의 완성을 알려주고 있고 새 창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신 후에 계시록으로 가면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죠. 그 천국의 현실이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천국의 현실이 새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세 장이 처음 세 장, 1장, 2장, 3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네 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나 닮아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처음이 보여지고 처음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예로 볼 텐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누가 빨리 찾고 읽으시나 할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어요? 예.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것을 마치 성전처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와 살아가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강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생명나무로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모습, 첫 창조의 모습이 문제가 생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돼요. 그렇죠.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이 그 길을 막게 되고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심판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임재의 동편으로 멀리 저주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는 계시록으로 가면 이것이 완전히 반전되는 걸 보게 돼요. 계시록 2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예, 찾으셨어요?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뒤에 14절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14절. 예,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신 새하늘 새 땅의 모습, 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도 생명수의 강이 보이죠? 에덴 동산하고 닮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에덴 동산하고 너무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나무가 안 보여요? 선악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즉 선악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뜻은 뭘 알려주고 있죠? 시험 과정은 끝났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시험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므로 저주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로 가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이 그 길을 막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담대히 생명나무로 나아가 천국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죄인이 나아가면 심판의 길이 되는 그 길도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지성소는 어디를 가릴게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열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열매를 이제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천국 축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나서 어둠이 더 이상 없고요. 어둠이라는 게 아까는 그냥 깜깜한 어둠, 육체적인 세상적인 현실이지만 뭐라고요? 죄. 어둠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 더 이상 죄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죄 없이 살아요. 그 어둠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해와 달의 빛을 대신하는 누가 항상 우리를 비추세요? 영원한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환히 비춰요. 그 예수님의 비추이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어둠이 좀 남아있죠? 옛사람의 죄성이.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어요. 빛으로 비추세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드러난 어둠을 우리가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이미 비추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나잖아요. 깜깜한 어둠과 혼돈과 그 공허함 속에 살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을 만나서 눈이 멀어요. 근데 눈은 멀지만 어둠이 비춰져서 자기 어둠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이 우리 삶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것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그 연결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이브를 창조하시고 혼인의 규례를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세요. 이거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구약에서는 잠든다는 표현이 죽음이에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이브의 생명을 나오게 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주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늘 아버지를 떠나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신부된 교회와 우리들을 새롭게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혼인 언약을 맺듯 연합하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새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잖아요. 혼인 잔치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로 내려와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써 새롭게 창조되어서 영원토록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영광으로 끝이 나요. 너무나 복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기 첫 창조 사건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실 할 게 더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체 구원 역사를 풀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로 가면 그 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 불 기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하여 창조하시는 그거하고도 또 이 단어가 연결이 되고요. 너무 어메이징한 이 정말 창세기 1장의 3장이 너무 중요한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거는 많지만 이 정도로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환경의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도 새창조 구원의 현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창세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을 봐야 돼요. 여기서도.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보이지 않는 것,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우리도 죽음이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이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이 권능을 이루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로 이루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새 창조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아니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가 빛이 창조되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이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누구였는데 이제는 이런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와야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붙들어야만 혼돈과 공허의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빛의 자녀로 우리 삶의 참 목적과 의미와 이유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생기지 않았나요? 혼돈의 삶에서? 생겼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거기서 질서가 생기고 그래서 공허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공허가 채워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세상을 노래하고 할 때는 다 공허해요. 헛되고 헛되고. 예? 어떤 종교는 그거 깨달은 거가 최고잖아요. 어? 공수래 공수고. 결국은 빈 걸로 끝나는 인생이야.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데 왜 하나님으로 안 와요? 하나님으로 와서 채워져야죠. 채워지는 것까지 가야죠. 우물가의 여인. 복음성가 자꾸 생각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과 교제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질 때 거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 창조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이 문답의 내용들을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금요일날 또 금요성경 공부 때 뵙고 못 뵈면 또 주일에 저희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어둠을 더욱 비춰주셔서 그 어두운 부분들이 다 빛으로 변하여 가고 빛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세상의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현실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므로 더욱 그러한 어둠과 공허와 혼돈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 안에도 또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상경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강건하게 주님께서 사상경 성도님을 붙들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할 내용들 많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땅히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시고 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